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14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염산본당 박옥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느님의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복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리려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죽음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회당장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달려와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이들을 고쳐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딸의 아버지로서 그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단지 그분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은 비록 죽었지만 아버지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통곡하는 이들은 그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죽은 이는 다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길 거부하는 이들은 생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회당장은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복음에는 또한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알아오던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류란 피가 샌다는 말입니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 분명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더구나 사막 문화에서 피는 신성한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던 것입니다. 12년의 혈류증으로 계속 피를 보며 극도의 긴장과 공포와 위기의식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날을 견뎌왔을 이 여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자주 하혈을 하니 얼굴은 하얗게 핏기가 없을 것이고 힘도 없고 살아갈 의욕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련한 여인 앞에 희망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12년을 알아온 그 여인에게는 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애절하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며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평생 지고 살아왔던 십자가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마리아 막달레나의 고향인 막달라 지역의 경당 벽화에서 보았던 성화가 떠오릅니다. 제자들과 군중의 발들 사이로 애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 다가가는 손이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바로 주님뿐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듯 걸어가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염산본당 박옥규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옥규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아침을 여는 클래식 나이가 들면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뇌를 잘 이해하면 기억력을 보존할 수 있는 해답이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그 해답 중 하나로 걷기를 꼽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뇌 크기를 가진 사람 200명에게 1회 1시간씩 주 3회를 걷게 하고 3개월 뒤에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의 활동사태를 조사했더니 자신의 연령대보다 평균 3살이나 젊어진 활동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3번만 걸읍시다. 오늘 들으실 곡은 성가로 준비해봤습니다. 성악가 마틴 허킨즈의 You Raise Me Up입니다.
이어서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컬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볼까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며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신앙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거부감이 듭니다. 종교적인 고민이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으면 더 진정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뜻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괜한 반항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제가 순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얼굴로 심판하시는 분 같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부럽고 부족한 제 모습에 실망만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처럼 인내하며 걷는 신앙인의 길이 점점 버겁다는 생각뿐입니다. 자, 형제님의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 듯합니다. 우선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심리적 불편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은 형제님이 자기 믿음에 대한 집착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상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를 얼만큼 하면 내 소원이 들어지겠지 하는 생각은 사실 기도나 믿음을 자기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입맛에 맞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기도를 수없이 많이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님의 두 번째 문제는 심적인 상처라고 생각됩니다. 사람 마음 안에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형제님처럼 기도 속으로 도피합니다. 기도로 마음의 벽을 쌓고 외부와의 소통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인데 현실 안에서 이런 삶은 허용이 되지 않게 인간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짜증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형제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강변하는 말보다 더 무지막지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말은 듣는 사람들의 컴플렉스를 건드려서 자신의 병적인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은 간단하지가 않은데 심적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형제님의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이럴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는 순종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제님이 새겨드릴 만한 문구를 하나 보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이 너무 힘겨울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야곱은 천사가 주는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곱은 천사와 맞붙어서 힘겹게 싸웠다. 하나님께서는 피 안에 저쪽에 계신다. 신성한 의소 소통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피 안에서 이곳으로 움직여 오시고 힘겨운 고투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가 된다. 예, 다섯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 심판자로만 인식하는 것은 형제님의 성장 과정 안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개 아버지의 이미지는 하나님께 투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님이 심취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다루면 하나님의 이미지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자기 비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이 형편없다고 자기 실망을 하는 것은 성찰이 아니라 자기 비난이고 이것은 다른 심리적 부작용을 불러온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더 버거워져가고 심리적으로 죄책감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님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현실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계속적인 평정심을 가질 것이란 생각은 유아적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찬양이님이 전해드리는 위로의 시 한 편 보냅니다. 하루가 길게 저물 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 때, 무슨 말이든 거꾸로 읽는 버릇이 내게는 있다. 정치를 치정으로, 정부를 부정으로, 사소를 설사로, 신문을 문신으로, 작가를 가작으로, 시집을 집시로. 거꾸로 읽다 보면 하루를 물구나무 섰다는 생각이 든다. 내 속에 나도 모를 비명이 있는 거다. 어제는 어제를 견디느라 잊고 있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직성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넌 아직도 바로 보지 못하는 바보냐 한다. 거꾸로 읽을 때마다 나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나는 문득 어느 시인처럼 자유롭게 궤도를 이탈하고 싶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You are the new day.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다이나스픽, 게터하우스, 아덱스보험 권명회,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JP 에듀케이션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할인항공권 전문 취급 ABC 여행사. 항공권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신속, 정확, 친절 서비스. ABC 여행사에 오시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최고의 여행, ABC가 만들어드립니다. 59번지 하이스트리트 9층, ABC 여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379-9009.
가톨릭 뉴스입니다. 성령의 눈길로 인종차별주의와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 카톨릭 미디어 컨퍼런스에 메시지를 이같이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교황은 분열의 시대에 카톨릭 공동체 안에서도 일치를 이루라고 권고했습니다. 교황은 미국의 슬로건 다양성 안의 일치 개념이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직무에도 영감을 줘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교황은 다양성 안의 일치는 분열과 투쟁이 가득한 오늘날 시대에 더욱 긴급히 요청된다며 분열과 투쟁은 가톨릭 공동체 내부에서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커뮤니케이션에 종사하는 모든 일을 위해 다양성 안의 일치가 어떻게 명확히 적용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고 생명을 수호할 역량을 갖춘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뿐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진솔한 대화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릴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사람, 특히 젊은이들이 선과 악을 식별토록 돕는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의 보도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동의 집인 지구를 존중하고 사회 화합에 정의에 헌신하는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식별하도록 돕는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목적을 위해 악용되거나 왜곡되는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는 원칙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황은 성령의 눈길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눈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종차별주의, 불의, 무관심이라는 질병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황은 성령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의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봄으로써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자주 미사여구를 덧붙여 말하지만 그리스도인 언론 종사자들은 진리의 권리 회복을 담대히 증진하고 식별하며 인간 존엄을 꽃피우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황은 비록 세상이 분쟁과 분열을 바라볼지라도 여러분은 자비와 이해가 필요한 가난한 이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오클랜드 시민들로부터 지역 유류세로 약 3억 달러를 걷어들였으나 이 중 절반 정도는 은행 금고에서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해계연도 2018년부터 2억 7,100만 달러의 지역 유류세 수익을 올렸으나 이 중 1억 3,300만 달러만 사용됐고 1억 4,100만 달러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유류세로 모아진 기금으로는 마타카나 링크 지역의 확장 사업에 사용됐지만 1억 4,100만 달러가 은행 이자 수익 외에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국민당의 도로교통 담당 크리스 비숍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지역 유류세 수익으로 버스 전용 도로 확충과 도로 안전, 이스턴 버스웨이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들은 도로교통과 대중교통의 불편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국민당은 지역 유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필 고프 시장은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로부터 뉴질랜드로 이주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또 국내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영국 런던에서 14년 이상을 살고 있는 한 큐인은 최근 뉴질랜드로 돌아왔으며 런던에서의 COVID-19 대응과 생필품 부족 등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함을 떠나 안전한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며 곧 주택 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돌아온 키이들은 장기적으로 고국에서 머무를 계획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부 Immigration NZ의 웹사이트는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접속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10만 명의 대기자들 이외에도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이민 전문 회사는 미국과 유럽,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지로부터 문의 수가 급증했으며 이들은 부동산 구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품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푸드 세이프티에서는 혹스베이산 조개류에서 맹동 속의 물질로 마비와 호흡곤란,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혹스베이산을 먹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은 마하카관과 케이프 키드네펄 사이에 100km 구간의 지역에서 일부 플랑크톤이 만든 독성이 조개에 축적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산업부 MBI는 정기 점검에서 독성 수준이 안전 수위를 넘었으며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시기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맹독성으로 체내에 들어온 이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며 마비 증상에 이어 심지어 생명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끓이거나 요리를 하여도 독성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이 지역산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전하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뱅스 페닌슐라와 말보로 사운드 산에도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5월 신규 대출 금액은 43억 1,800만 달러로 2020년 4월보다 57.1% 증가했지만 1년 전인 2019년 5월에 64억 7천만 달러보다는 33.3% 감소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올 5월 1일부터 적어도 1년 동안 담보 인정 비율, 즉 LV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5월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 총액은 8억 100만 달러였는데 이 중 4억 4,500만 달러, 즉 55.5%는 담보 비율이 20% 미만이었습니다. 즉 은행으로부터 80% 이상의 대출을 받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보통 담보 비율이 20% 미만인 대출은 약 40% 정도였는데 중앙은행이 담보 인정 비율을 중단하자 은행으로부터 80% 이상의 대출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55.5%로 늘었습니다. 6월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록다운에서 벗어나 정상 영업을 시작한 첫 달입니다. 중앙은행이 5월 1일부터 최소 1년 동안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6월 부동산 판매 자료가 발표되면 확실해지겠지만 6월은 5월보다 더 많은 부동산 구매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호주와의 트랜스 타즈만 버블은 호주의 주별로 허용보다는 호주 전국과의 확장으로 호주 측에서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어제 TVNZ의 Q&A 프로그램에서 현재 멜버른에서 3천 명의 확진자들이 발생하여 경찰 동원 아래 록다운이 진행되고 있지만 빅토리아주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치료 방안이 개발되거나 다른 빠르고 정확한 검사 방법 등이 소개되면 국경 제한을 점차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전문가는 어제 같은 프로그램에서 COVID-19 백신은 내년 말이나 되어야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이 6일부터 풀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가 예산의 4분의 3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5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월요일인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 4천억 원을 넘는 35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초까지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정책 금융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인권 언론 단체들은 홍콩 보안법 조항이 모호해 자기 검열로 이어질까 우려되며 기자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 소피 리처드슨 중국 사무소장은 홍콩 보안법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법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 어떤 종류의 행동이나 발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모든 사람이 이게 반란죄의 요건이 되나 이게 공모인가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 CPJ 스티븐 버틀러 아시아 본부장은 홍콩 보안법의 모호한 특성이 자기 검열을 낳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정확히 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두 전문가는 홍콩 보안법으로 전 세계 180개국 중 언론의 자유가 82위인 홍콩이 177위인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타프, 뉴스홉, 라디오 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MBC,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천둥과 번개가 동반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아이알디 회계감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뉴질랜드 현지 전문회사 나인 컨설팅 공인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알디 회계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나인 컨설팅의 한국인 공인회계사 정경은 사이먼 전.
상담을 원하시면 09-265-2136으로 지금 연락주세요. 일반 세무 회계 모두 처리해드립니다.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다이너스빅 게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권명회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JP 에듀케이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특강 박동호 신부의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박동호 신부의 제2차 바티칸 공회.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쇄신 공의회다, 혹은 개혁 공의회다, 두 번째로는 일치 공의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목 공의회다 하면서 이제 개혁, 쇄신, 그리고 일치, 삼목, 그것이 공의회가 지향했던 의도였다면 그와 같은 그 의지, 의도, 뜻이 한국 천주교회 뭐 교구면 교구, 본당이면 본당, 구역이면 구역, 반이면 반, 단체면 단체 안에서 그 개혁과 쇄신, 일치 그리고 삼목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실현되고 있는가 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끝날 무렵에는 공의회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공의회의 정신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쇄신과 적응, 적응이라는 정신. 근데 적응이라는 게 그냥 뭐 현실에 뭐 맞춰서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원천으로 돌아가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의회 정신이 왜 중요한가 하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쇄신 공의회, 개혁 공의회, 그리고 일치 공의회 또는 그 삼목 공의회니까 그리고 또 어떤 평가도 하냐면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가져온 공의회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대전환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혹은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어떤 방향을 제시했다 하는 것이죠.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천동과 지동, 땅이 지구가 도는가, 우주가 도는가. 그전에는 우주가 돈다고 믿었죠. 천동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말할 땐 어떤 일군의 과학자들은 아니다.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땅이 도는 거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는 그런 이제 그 관용구를 만들게 된 건데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바로 교회의 자기 이해, 그리고 교회의 자기가 이해하는 사명,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정말 대전환을 가져온 사건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대전환을 가져올 때는 당연히 그런 전환이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 지금이 좋은데 자꾸 바꾸자 그래. 우리 사회에서는 뭐 그걸 보수라고도 말하고 혹은 좀 더 부정적인 언어는 이제 수구, 부정적인 건 아니겠죠. 구체제가 좋다. 구체제를 수호하자. 수구가 되는 거겠죠. 옛것을 수호하자. 그런데요. 당연히 이 개혁을 그리고 쇄신을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그 힘이 교회 안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지금까지 해오던 게 얼마나 좋은데 그걸 자꾸 바꾸려 그래 하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교회 현대사에서는 이 정신과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뭐 문자 직역하자면 그렇습니다. 정신 스피릿과 문자 레터 사이의 논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의회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65년에 12월 8일에 폐막을 하게 되는데 폐막할 때 16개의 그 공식 문서를 내놓고 폐막을 합니다. 물론 이제 4년에 걸친 기간 동안입니다. 그 16개 문서는 말하자면 이제 레터, 문자로 되어 있는 거죠. 문서, 다큐멘트가 된 겁니다. 공식 문서. 그러니까 공의회는 끝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문서대로 하면 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그러나 공의회에 참여했던 교부들, 교회의 그 사람들은 그 문서는 어떤 정신을 담은 하나의 형식이다. 그러니까 정신은 끊임없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16개 문헌을 가지고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거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16개 문헌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이 공의회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주교님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공의회에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흘렀던 정신, 그 정신은 끊임없이 늘 새롭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수구적 태도 또는 보수적 태도를 가졌던 분들은 교회의 어떤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공의회의 어떤 정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한다는 건 끊임없는 변혁을 추구해야 되니까 불편했겠죠. 그러나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그 주교 교부들은 그런 문서로 이 문제를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늘 새롭게 정신을 되살려야 된다 하면서 내세운 두 가지가 이제 지난 시간 끝 무렵에 말씀드린 적응이고 또 한 가지는 원천으로 돌아가기인데요. 적응이라는 것은 예를 하나 들었죠. 그냥 뭐 현실에 그냥 부합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하느님께서 이 교회에 당신의 뜻을 알리셨잖아요. 계시라고 하죠. 근데 교회만이 아니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이제 당연히 소중한 것이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른 표현으로 현세 사물 질서 안에 하느님께서는 디바인 거룩한 뜻을 그 안에 담으셨다. 이런 겁니다. 그냥 산과 하늘과 땅만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당신의 신성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현세 사물 질서. 그러니까 현세 사물 질서의 고유성 혹은 현세 사물 질서의 고유한 정당성이란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나고 한참 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이 요한 바오로 2세의 횟집 가운데 바로 그 진리를 향해 날아가는 어떤 새의 비유를 드는데요. 새가 날아갈 때 날개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지 않습니까? 둘이 펄럭펄럭거리면서 날아가잖아요. 그것으로 방향도 잡기도 한다고 하겠죠. 그것을 갖다 뭐라 하냐면 신앙과 이성이라 그랬습니다. 신앙과 이성은 진리를 향해 나는 새의 좌우의 날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신학은 정말 그 절대적이고 거룩하고 그리고 뭐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학문은 신학을 뒷받침해주는 보조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것이 정말 그 유명한 표현이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이다, 종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2차 바티칸 공의에서 그 고백하게 된 현세 사물 질서의 정당한 자율성, 그것의 유래는 물론 참된 진리, 곧 하느님이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응한다는 얘기가 그냥 뭐 현실에 그냥 순응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적응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신앙 혹은 신학으로 그것이 왼쪽 날개라면 오른쪽 날개 이성과 함께 도모하여 진리 향해 가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서 2차 바티칸 공의가 많이 강조하는 게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이성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은 이성을, 신앙은 이성을 비추고 이성은 신학이 맹목이라든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서로 상호, 날개짓을 하면서 말이죠. 날아간다는 거죠. 무엇을 향해서? 참된 진리를 향해서 말이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유에서는 이 대화를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앙과 이성의 대화 혹은 신앙과 학문의 대화 첫째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와의 대화, 종교 사이의 대화, 그리고 인문학과의 대화를 말하죠. 경제학과의 대화, 그리고 뭐 철학과의 대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와의 대화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바로 쇄신과 적응이라는 정신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성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의 영역이든 경제학의 영역이든 법학의 영역이든 혹은 자연과학의 영역이든 이성의 영역인데요. 그 이성의 영역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진보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 바로 이 진보하는 그 이성의 영역과 끊임없이 개방적인 태도로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도모한다.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그 이성의 어떤 윤리성이라 그럴까요? 이성의 맹목을 혹은 이성의 그 일탈을 말하자면 소극적으로는 막아줄 수 있고 긍정적으로는 그 이성 혹은 과학 혹은 경제 이것이 사람과 사회에 유익하도록 윤리적이 되도록 지도한다. 빛을 비춘다고 보는 거고요. 거꾸로 이 경제학이든지 철학이든지 법학이든지 과학은 신앙이 그 맹목적 신앙이라든가 혹은 일탈의 행위들을 치닫지 않도록 또 비춰준다, 상호. 그래서 대화가 그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세상과 대화를 할 때 교회가 경제학과 대화를 합니다. 교회가 정치와 대화를 합니다. 교회가 과학과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 그냥 어떤 우리의 어떤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입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철학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사상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정치가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교회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사람과 사회의 전문가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적 성찰을 어디서 찾는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경의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좀 더 넓게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힌 그 계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원천을 찾습니다. 대화의 어떤 근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은 이제 거룩한 전승이란 뜻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교부들의 문헌, 교부학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안에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성경과 교부들의 문헌의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람들, 그것이 직접 체험이 됐던 그것을 우리는 사도 교부라고 하죠. 예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공동체, 뭐 100년, 200년 때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초대교회니까 초대교부라 그러고요. 좀 이것이 좀 지난 다음에 교회가 이방세계, 다른 세상과 만나면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죠. 철학적이든 신학적이든 그때 교회를 옹호했거나 또 박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교회를 지키려 했던 분들 호교교부라고 합니다. 교회를 보호하려는 바로 이렇게 사도교부, 초대교부, 호교교부들 거의 아주 뭐 1세기, 2세기, 3세기 이때 교부들의 문헌들 안에 그리스도교가 태동했을 때 그 근원으로 삼았던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그 원천으로 돌아갈 때 현대사회와 적응할 때 그 원천을 거기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학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적응 그리고 원천으로 돌아가기를 공의회의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시 그러면 이 공의회의 정신은 한국 교회 생활의 어떤 모습으로 그 실현되고 있는가 혹은 어느 정도로 그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쇄신과 적응 그리고 원천으로 돌아가기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반문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화를 하는가? 우리끼리 말고요. 이성과 대화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회의 경제와 대화를 하는가? 이 사회의 정치와 대화를 하는가? 혹은 이 사회의 어떤 문화와 대화를 하는가? 아니면 고립하는가? 고립돼 있는가 이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천주교회 전반적으로 교구든 본당이든 경제 문제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더 나아가서 대화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라 하면 경제 정책 교회가 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들도 얘기하지 않고 수혜님들도 얘기하지 않고 교우들은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화라기보다는 세속의 전문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화가 아니죠. 적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문제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미덕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 제도교회, 말하자면 주교님들이나 혹은 그 신부님들 또는 교우들이 성당이라는 배경, 교회라는 배경을 놓고 이 시대의 정치와 우리 신앙, 이 시대의 경제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난리가 납니다. 왜 교회가 쓸데없이 정치 문제에, 왜 교회가 쓸데없이 세상 일에 끼느냐라는 그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의회의 정신, 곧 적응, 현대 세계의 적응, 이 과연 무슨 뜻인가? 세상 안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요약할 때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크게 요약하기도 하잖아요. 구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안의 교회니까 교회는 세상의 정치, 교회는 세상의 경제, 교회는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겠죠. 세상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성당에 왔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경제활동을 안 하고 살 수 있는가요? 세상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가요? 세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화와 무관하게 신앙생활이 가능한 건가요? 이러면 되죠. 몸이 없으면 됩니다. 세상에 안 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의도적 혹은 철저한 외면, 부정은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 공의회 문헌에서는 평신도 교령이라든지 혹은 교회 헌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교우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일과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일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벌어지는 당면한 문제를 본당에 가지고 와서 교우들과 사목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입니다. 성당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공회는 아예 주문을 하죠. 한국교회에서는 세상의 일은 성당 안에서 꺼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천주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공의회의 정신 적응이 과연 한국교회에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심지어 한국천주교회 또는 본당 교구는 세상과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라고 하는 쇄신과 적응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꼽는 것을 이제 원천으로 돌아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과 성전, 성전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과 직접 만났을 법한 혹은 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으로 남겨놓은 이제 문헌들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그 사도교부라고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사도들의 후계자쯤 아주 초세기죠. 초대교회 때 교부라고 해서 초대교부라고 하고 교회가 좀 더 확장되면서 또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방세계와 만나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박해도 받기도 하겠죠. 그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펼쳤던 그 사상가들, 교회 교부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이름해서 우리 이제 호교 교부라고 이름하는데요. 예, 성경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 교부는 이제 바로 뭐 라틴 교부와 그리스 교부, 그러니까 라틴 말로 책을 쓴 교부 문헌과 뭐 그리스 말, 히란 말로 책을 쓴 문헌들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시대적으로는 이제 그 성격상으로는 이제 사도 교부, 초대 교부, 호교 교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어쨌든 바로 그 적응을 할 때 정치와 대화를 한다, 경제와 대화를 한다, 교회가요. 그리고 문화와 대화를 한다, 국제 질서를 놓고 대화를 한다, 평화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 할 때 우리만의 고유한 신앙 체계, 신념 체계 혹은 교회 가르침에 우리는 뿌리를 두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전문가는 우리는 교회는 사람과 사회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로 그런 원천으로 돌아가기란 뜻은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겠죠. 거기에서 대화의 어떤 근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주장의 근거를 거기서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를 한번 이제 이 원천으로 돌아가기라는 이 정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원천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되짚어봐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국 천주교회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는 바로 이런 원천으로 돌아가려는 이 정신이 어느 정도로 실현되고 구현되고 있는가를 이제 묻는 일이 남겠죠. 어떻습니까? 원천으로 돌아가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만 그 본당 생활하면서요. 이 교부들에 관한 이야기는 참 듣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거나 소개를 하더라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렇다고 치고요. 그리고 뭐 한국교회에서는 이 교부들의 문헌이 번역도 되지 않았습니다. 번역이 되긴 됐지만 극히 일부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 기회가 되시면 이제 신학교 도서관이나 혹은 서강대학교 도서관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시게 되면 이 교부들의 문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 책장으로 보자면 한 뭐 5m쯤 그다음에 단으로 보면 뭐 4개의 제 키 정도 되니까만 2m 가까이 정도 되는데 정말 빼곡하게 이 문헌들이 있습니다. 라틴말로 된 것과 뭐 히란말로 된 것들이요. 우리말로 번역된 건 그중에 뭐 아주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께서는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교우들에게 소개하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런 물음에 대해 선뜻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소개하고 있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 공부도 아주 활발하죠.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조금 아쉬움이 아니라 뭐 좀 큰 아쉬움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 우리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몇 해 전에 복음의 기쁨이라는 사도 권고를 냈는데요. 문헌이죠. 그 권고에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누구는 선교사고 누구는 뭐 사도직을 수행한 사람이고 그런 거 없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만큼 그는 사도직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인격적 만남, 예수님과요.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어디서 만나냐면 뭐 1차적으로 말씀의 전례니까 성경 그 미사 중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겠죠.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의 전례 때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정은 그 대목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만큼 길을 떠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 살아생전에 이제 갈릴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늘 길 떠나는 분이에요. 이 마을에서 저 고을로. 제자들이 여기서 좀 머뭅시다 하니까 아니다. 저 고을로 가야 되겠다. 거기도 나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놓고 보면 당신 자신의 마음의 내적 평화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다라는 대목은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의 사람들의 삶을 만난 분입니다. 하느님께 기도한 예수님, 밤을 새워 기도한 예수님이 지치지 않고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면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과 동행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힘없고 약하고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말이죠. 예루살렘까지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철저하게 사회적이고 철저하게 공동체적이고 철저하게 이타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고백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우들의 어떤 그 신앙 고백, 생활을 정말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나의 예수님, 사적인 것으로 인디비주얼하다 그러죠. 나만의 그것도 마음의 영적인 차원으로 그것을 환원시켰다, 축소시키고 있다. 극단적인 사례로 우리 청취자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몸을 움직여서 남을 향해 나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이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오르 사도는 그러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재촉한다. 어떻게요? 길을 나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나를 재촉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나를 움직여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공동체적인 사람으로, 사회적인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개별 개인적이고 너무나 점잖게 표현해서 내세적이라고 할까요? 관념적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위로라든지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원천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성경이 담고 있던 고백했던 역사 차원, 공동체 차원, 그리고 사회 차원은 철저하게 외면한 채 개인의 차원, 사적인 차원, 관념의 차원으로 이 성경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은 많은데 공동체는 어지러운 겁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은 많은데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은 많은데 이타적인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오로지 저의,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이 원천인 성경을 우린 활용한다 그럴까요? 거꾸로가 된 거죠.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맞추어서 나의 삶을, 공동체 삶을, 자리매김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하자고 나조차고 성경을 이용하는, 이용해 먹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 우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 두 가지를 소개하는 배경에는 이 적응 쇄신 그리고 원천으로 돌아가기에 이 정신을 끊임없이 살아내자라는 측이 있지만 16개 문헌으로 이미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완결되고 끝났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분들 그리고 다시 기존의 체제에서 안주하려는 분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그것을 뭐 스피릿 그러니까 정신과 레터 문자 사이의 논쟁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 사제 생활 27년 그리고 신학교 생활까지 포함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공의회의 정신과 이 문헌 그 자체로 끝이라는 이 레터 사이의 논쟁을 저는 만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16개 문헌조차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제대로 소개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이 정신 두 가지가 있다면 그 16개 문헌이 구체적으로 그 장엄하게 선포가 됐는데요. 16개 문헌을 이제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문헌의 제목만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얘는 정말 공의회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문헌 몇 가지의 내용 그 중요성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개 헌장이 있습니다. 헌장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헌법이라든가 헌장이라든가 뭐 대헌장 이런 거 할 때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뭐 서양어권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법률로 말하면 헌법이니까 최상의 법률이겠죠. 그리고 헌장으로 말하면 또는 뭐 대헌장으로 하면 거기서부터 어떤 철학이라든가 또는 비전이라든가 원대한 꿈. 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대헌장 이렇게 쓸 때요. 바로 그 헌장의 이름을 갖고 있는 문헌이 네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령, 교회의 어떤 교령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헌장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도 하고 혹은 분야 분야별로 조금 세분화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교령이 아홉 개가 있고요. 아홉 개 문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언이라고 해서 세 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16개지 않습니까? 네 개 헌장, 아홉 개 교령, 세 개 선언이요. 근데 거기서 특별히 눈에 띄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 문헌을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는 뭐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과연 누구냐? 교회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삼목헌장, 세상 안에서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룬 헌장입니다. 헌장입니다. 이거보다 높은 문헌은 없죠. 또 한 가지는 사제의 생활과 교육에 관한 교령이 있는데요. 신부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는 상당히 그 관심이 갈 만한 주제여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물론 상세히 다 말하진 않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를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만 참되고 유일한 종교냐? 라고 우린 믿고 싶겠죠. 그렇다면은 다른 종교는 참되지도 않고 오류투성인 종교란 말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종교와 종교 사이에 갈등, 충돌, 분열, 전쟁까지도 바로 이런 태도에서부터 유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문헌을 소개하면서 또 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개의 교령, 세 개의 선언, 네 개의 헌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혹시 성당의 뭐 성물방이나 또는 교회 서적을 다루는 곳에 가시면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의회 문헌. 그리고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이제 번역해서 낸 건데요. 물론 이제 개막 메시지가 있고 아주 중요합니다. 개막 메시지는 왜 공의회를 열게 됐는가를 이제 요한 23세 교정이 하신 메시지인데요. 23세께서는 참 1963년에 돌아가시잖아요. 62년에 공의회를 열고 63년에 돌아가시는데 역사적 인물로 남게 됐죠.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요. 바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그 핵 가지고 한번 전쟁을 벌일 뻔한 일이 있었죠. 그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거였습니다. 이름하여 사실은 핵 전쟁의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서독 그때는 서독이잖아요. 서독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터키에다가도 미사일 기지를 세우니까 이제 모스크바는 이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화가 나가지고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코밑에다 갔다가 이제 미사일 기지를 두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미사일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소련이 이제 군함 선박이 그 필요한 장비나 이런 걸 싣고 바다를 건너올 때 미군하고 해군하고 이제 대치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아주 양강이 그렇게 군사적으로 대치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이제 요한 23세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동분서주 이제 개입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소련이 철수하고 터키의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긴 됐습니다만 굉장히 그 일촉즉발 핵전쟁 익출 일촉즉발이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 23세 교황이 이제 공의회를 열려고 했을 때 고령으로 그 교황으로 피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공의회를 연다고 하니까 원래 1차 바티칸 공의회죠. 1879년인가요? 그때 열렸던 공의회가 전쟁, 유럽 내 전쟁 때문에 공의회를 마치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휴전된 거죠. 뭐 휴막이라 그러나요? 폐막이 안 되고, 이제 멈춘 겁니다. 재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 1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치려고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당신이 이건 새로운 공의회다 해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된 겁니다. 어쨌든 그 교황께서 개막을 하시고 63년에 돌아가시니까 바오로 6세 교황이 피선되면서 그분이 이제 폐막을 하게 됩니다. 그 네 개 헌장은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삼옥 헌장. 근데 그냥 쉽게 전례 헌장, 교회 헌장, 계시 헌장, 삼옥 헌장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뀐 게 엄청 많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 보면 예를 들면 전례 헌장이요. 전례 헌장은 정신, 전례에서 정말로 실현해야 될 것은 뭐냐? 교우들, 하느님 백성의 능동적 전례 참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로 전례를 할 수도 있게 됐고 제대를 등지고 그러니까 교우들을 등지고 미사했던 사제가 교우들하고 마주 보면서 제대를 가운데 놓고 미사를 하게 된 것도 이 전례 헌장 덕분입니다. 전례 헌장의 어떤 정신? 하느님 백성의 능동적 참여. 근데 이제 어쨌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교우들이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능동적인 말의 반대말은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뉘앙스로는 그냥 뭐 수동적 혹은 소극적 참여.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들께서는 전례 좀 더 뭐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미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있는 것인지. 그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얘기는요, 전례를 하느님 백성이 주체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 이제 성직자 제사를 봉헌하는 제사를 이제 주례하는 사람과 하느님 백성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마치 그 미사는 그 제사를 보는 사제가 하고 교우들은 수동적으로 참여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전례 헌장의 정신하고는 맞지 않은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계시 헌장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계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전, 혹은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교회의 역사, 세상의 역사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의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만큼이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정해져 있는 정경이잖아요. 대신에 성전은 거룩한 전승이니까 계속해서 계승되거나 축적되는 거잖아요.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성전의 맥락으로 보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2000년 가톨릭교회 역사의 성전에서의 최신의 어떤 뭐 결실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을 우리가 읽고 성찰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것이 이제 그 계시 현장에 관한 어떤 중요함이라고 이제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헌장이라든가 또는 사목 헌장, 이것은 이제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문 아닙니다만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아홉 개 교령이 있는데요.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 이것은 이제 흔히 이제 우리는 이제 매스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스컴 교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 관한 교령,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설지만 말이죠.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는 미소의 어떤 그 양강의 그 으르렁거림이 있는 시절인데요. 이 동방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라든가 러시아, 지금 소련이겠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동방 가톨릭하고 서방 가톨릭 교회의 관계는 교회 역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점에서 무슨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 관한 교령은 그냥 동방 교회들이라고 말하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일치 공의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치 운동에 관해서 교령이 있습니다.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 교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두 가지와 더 관련을 맺고 있는데 선언 가운데는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비그리스도교회와 우리 하느님 백성 사이의 관계 선언, 그다음에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이런 것들이 이제 일치 문제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교령들이 그리고 선언입니다. 그다음에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이 있고요. 그 주교 교령이라고 그러고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은 이제 수도자 교령이라고도 하고요.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교회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사제 생활과 교회에 관한 교령,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이렇게 세 개, 네 개의 헌장 9개의 교령 3개 선언이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 스페이크.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다이너스픽 게토하우스 아덱스보험 권명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이랑이베이 로펌 변호사 윤영준 IRD 세무검사 전문 나인 컨설팅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공동 제공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오클랜드 시민들로부터 거둔 지유류세 일부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7월 4일 하루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 2,326명으로 이를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이 6일부터 풀립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한국 여행 중에 꼭 필요한 핸드폰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셨죠? 이제 ABC 여행사에서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KT 프리페이 심카드를 판매합니다. 한국 도착 후 추가 개통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한국 여행 가실 때 KT 심카드도 꼭 준비해 가세요. 59번지 하이스트리트 9층 ABC 여행사. 지금 전화 주세요. 379-9009.
가톨릭 뉴스입니다. 성령의 눈길로 인종차별주의와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 카톨릭 미디어 컨퍼런스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분열의 시대에 카톨릭 공동체 안에서도 일치를 이루라고 권고했습니다. 교황은 미국의 슬로건 다양성 안의 일치 개념이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직무에도 영감을 줘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교황은 다양성 안의 일치는 분열과 투쟁이 가득한 오늘날 시대에 더욱 긴급히 요청된다며 분열과 투쟁은 카톨릭 공동체 내부에서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커뮤니케이션에 종사하는 모든 일을 위해 다양성 안의 일치가 어떻게 명확히 적용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고 생명을 수호할 역량을 갖춘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뿐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진솔한 대화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릴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 특히 젊은이들이 선과 악을 식별하도록 돕는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동의 집인 지구를 존중하고 사회 화합과 정의에 헌신하는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식별하도록 돕는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목적을 위해 악용되거나 왜곡되는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는 원칙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황은 성령의 눈길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눈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종차별주의, 불의, 무관심이라는 질병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황은 성령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의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봄으로써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세상은 너무나 자주 미사여구를 덧붙여 말하지만 그리스도인 언론 종사자들은 진리의 권리 회복을 담대히 증진하고 식별하며 인간 존엄을 꽃피우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황은 비록 세상이 분쟁과 분열을 바라볼지라도 여러분은 자비와 이해가 필요한 가난한 이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오클랜드 시민들로부터 지역 유류세로 약 3억 달러가 거둬들여졌으나 이 중 절반 정도는 은행 금고에서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회계연도 2018년부터 2억 7,100만 달러의 지역 유류세 수익을 올렸으나 이 중 1억 3,300만 달러만 사용됐고 1억 4,100만 달러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유류세로 모아진 기금으로는 마타카나 링크 지역의 확장 사업에 사용됐지만 1억 4,100만 달러가 은행 이자 수익 외에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국민당 도로교통 담당 크리스 비숍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지역 유류세 수익으로 버스 전용 도로 확충, 도로 안전, 이스턴 버스웨이 등에 사용되고 여전히 시민들은 도로교통과 대중교통의 불편함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국민당은 지역 유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필 고프 시장은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로부터 뉴질랜드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또 국내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영국 런던에서 14년 이상을 살고 있는 한 키위는 최근 뉴질랜드로 돌아왔으며 런던에서의 코비드-19 대응과 생필품 부족 등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함을 떠나 안전한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며 곧 주택 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돌아온 키위들은 장기적으로 고국에서 머무를 계획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부의 웹사이트는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로 인해 접촉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10만 명 대기자들 이외에도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이민 전문 회사는 미국, 유럽,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지로부터 문의 수가 급증했으며 이들은 부동산 구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레이드미의 에런 클란시 대변인은 전국 임대주택시장이 록다운 침체를 이겨내고 5월에 정상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5월 웹사이트에 등재된 렌트 리스팅은 4월보다 56% 증가했으며 작년보다 3% 늘었습니다. 록다운 레벨 2가 되면서 임대주택시장도 제자리를 찾았고 렌트 수요와 공급 모두 정상으로 복귀하고 있으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현 부동산 시장에 신뢰를 갖고 있다고 클란시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몇 달 동안 겨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렌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키위들이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어 렌트 시장에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렌트비 인상을 금지했는데 5월 렌트비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5월 전국 렌트비 중과값은 510달러로 2019년 5월보다 2% 상승했습니다. 렌트비 동결은 기존 세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신규 세입자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웰링턴의 렌트비 중간값은 1년 전보다 5%가 오른 550달러였고 오클랜드는 같은 기간 3%가 올라 550달러가 됐습니다. 식품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푸드 세이프티에서는 혹수베이산 조개류에서 맹독성의 물질로 마비와 호흡곤란,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혹수베이산을 먹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은 마하카관과 케이프 키드네퍼 사이 100km 구간의 지역에서 일부 플랑크톤이 만든 독성이 조개에 축적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산업부는 정기점검에서 독성 수준이 안전 수위를 넘었으며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시기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맹독성으로 체내에 들어온 이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며 마비 증상에 이어 심지어 생명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끓이거나 요리를 해도 독성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이 지역산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오클랜드 상수가 하루에 5천만 리터씩 새면서 상수 부족 위기에 시민들에게 절수를 요청한 양보다 더 많은 상수가 어디론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담당 관계자는 절수 지침이 내려진 지난 5살 동안 얼마나 많은 물이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특히 건조한 기간 동안 노후된 파이프들을 통한 누수와 작업자들의 공사 작업들로 인해 파손되어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워터엔젯에서는 오클랜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0, 30년 만에 최악의 건조 상태로 이를 3천만 리터의 절수를 시민들에게 요청했지만 정작 지역 수도 당국은 5천만 리터의 물을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초 누수율은 13%를 약간 넘었지만 금년 1월에는 13.4%의 누수율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COVID-19으로 수도 계량기 점검을 할 수 없어 누수율에 대한 비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터케어의 대표는 전체 더니든 시의 일일 상수 사용량이 4천만 리터로 오클랜드에서 각 가정에 공급하면서 누수되는 양이면 충분히 한 도시를 공급하고도 남는다고 말하면서 노후된 수도 배관의 교체가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내년 말까지 카운실은 6천 킬로미터의 파이프들을 점검할 계획이며 누수 발견과 누수에 대응하는 시간도 줄이도록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5월 모기지 대출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이 늘었습니다. 중앙은행의 대출 자료에 따르면 5월 신규 대출 금액은 43억 1,800만 달러로 2020년 4월보다 57.1% 증가했고 1년 전인 2019년 5월에 64억 7천만 달러보다는 33.3% 감소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올 5월 1일부터 적어도 1년 동안 담보 인정 비율, 즉 LV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5월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 총액은 8억 100만 달러로 이 중 4억 4,500만 달러, 즉 55.5%는 담보 비율이 20% 미만이었습니다. 즉 은행으로부터 80% 이상의 대출을 받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보통 담보 비율이 20% 미만인 대출은 약 40% 정도였는데 중앙은행이 담보 인정 비율을 중단하자 은행으로부터 80% 이상의 대출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55.5%로 늘었습니다. 제신다 어던 총리는 호주와의 트랜스 타즈만 버블은 호주의 주별로 허용보다는 호주 전국과의 확장으로 호주 측에서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어제 TVNZ의 Q&A 프로그램에서 현재 멜버른에서 3천 명의 확진자들이 발생하여 경찰 동원 아래 록다운이 진행되고 있고 빅토리아주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치료 방안이 개발되거나 다른 빠르고 정확한 검사 방법 등이 소개되면 국경 제한을 점차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전문가는 어제 같은 프로그램에서 COVID-19 백신은 내년 말이나 되어야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오클랜드 COVID-19 관리 격리 시설에서 탈출했던 한 여성이 경찰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43세의 이 여성은 어제 오후 6시 20분 직전에 정부의 관리 격리 시설로 지정된 오클랜드의 풀만 호텔에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경찰은 오후 8시에 호텔로부터 몇 블럭 떨어진 엔잭 에비뉴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정부 관리 격리 시설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웹 공군 사령관은 경찰이 빨리 움직여서 그녀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격리 관리 방법을 다시 설정하는 동안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웹 공군 사령관은 구금된 동안 이 여성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임상위에 의해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과 접촉한 5명의 경찰관도 자가 격리 중이며 이 경찰관들도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웹사령관은 격리 중인 사람이 고의적으로 시설을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리스터 해나 김 02-273-1300.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7월 4일 하루 동안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 2,326명이 보고돼 1일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5만 3천여 명, 브라질에서 4만 8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는 등 미주 대륙에서만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12만 9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아시아에서 2만 7천여 명, 중동을 포함한 동부 지중해에서 2만여 명, 유럽에서 1만 9천여 명, 아프리카에서 1만 2천여 명, 서태평양에서 2천여 명 순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WHO가 발표하는 코로나19 통계는 회원국의 공식 보고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실시간 통계를 집계하는 월드오미터나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 발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 MIT 연구진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면 내년 봄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억에서 6억 명으로 사망자는 140만에서 37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임상시험에서 에이즈 치료제인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4일 WHO 연대실험의 국제운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입원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를 임상시험한 결과 표준치료 대비 사망률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WHO의 연대 실험은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과 안정성을 연구하는 실험으로 다섯 개 부문으로 나눠 시작했습니다. 다섯 개 부문은 표준 치료, 에볼라 치료제인 렘테시비르, 말라리아 약인 하이브록시 클로로퀸, 에이즈 약인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인터페론과 결합한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입니다. 말라리아 약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도 앞으로 특별한 효능을 보이지 않아 연대 실험에서 사용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이달 들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중국 무장경찰을 홍콩에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보안법 시행에 맞춰 무장경찰 200에서 300명을 홍콩에 파견해 머물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무장경찰은 중국인민해방군 산하 준군사조직으로 폭동과 시위 진압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홍콩에 파견되는 무장경찰은 홍콩 치안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관찰원 신분으로 머물게 됩니다. 홍콩 야당은 중국 무장경찰이 홍콩에 주둔할 경우 중국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통제와 억압을 강화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기록적인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잇따랐던 일본 남부 규슈 지방 구마모토 현에서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기준 구마모토 현에서는 어제 쏟아진 폭우로 16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으며 침수된 요양원에선 1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선상형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돼 어제 새벽에 시간당 최고 100mm의 가량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구마강 등 두 개 하천에서 11곳이 범람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구마모토현에서 15건, 가고시마현에서 1건 등 최소 16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본 열대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이 오는 8일까지 머물면서 곳에 따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도 동북부 비하르주에서 최근 사흘간 62명이 벼락에 맞아 숨졌습니다. 5월 중순부터 따져보면 비하르주와 인근 우타르 프라데시주 등에서 총 300명이 넘는 주민이 벼락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비하르주에서 2일 26명, 3일 15명, 4일 21명이 벼락을 맞아 숨졌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도 지난 4일 하루 동안만 최소 23명이 벼락에 맞아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국가재난통계에 따르면 5월 10월부터 한 달 반 동안 253명이 벼락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를 더하면 300명이 넘게 벼락 때문에 숨졌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사망자의 90% 이상은 비하르주와 우타르 프라데시주 주민입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논밭에서 일하던 농민들이며 부상자 수십 명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매년 최소 2천 명이 벼락을 맞아 숨집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6월부터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이 6일부터 풀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4분의 3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 4천억 원을 넘는 35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초까지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 유지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정책 금융을 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을 전후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시행 전 규제를 피해 서둘러 매매에 나선 수요에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한 수요가 더해지면서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일까지 신고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 들어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9,119건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 가까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경기 지표가 악화되는 것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세 차례 추가 경정 예산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세수 부진이 겹쳐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반기 경기 반등에 성공하려면 투자, 고용,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추경을 포함한 재정 지출은 경기 부양의 효과가 높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중견기업의 경기 전망이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50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올 3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75.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견년이 조사를 시작한 2017년 3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해당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반대로 낮을수록 부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3.5포인트 하락했고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 4분기에 비해선 22.9포인트 낮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의 이유로는 국내 수요 감소가 8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수요 감소 40.1%, 업체 간 과당 경쟁 22.8%, 자금 조달 어려움 16.5% 등이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STUFF, 뉴스홉, 라디오 엔젯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KBS, MBC,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2원 67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0원 4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4원 8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천둥과 번개가 동반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 유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아이알디 회계감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뉴질랜드 현지 전문회사 나인 컨설팅 공인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IRD 회계감사물을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나인 컨설팅의 한국인 공인회계사 정경은 사이먼 전.
상담을 원하시면 09-265-2136으로 지금 연락주세요. 일반 세무 회계 업무도 처리해드립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다이너스픽 게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건명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이랑이 베이로폼 변호사 윤영준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전직의 오클랜드 성가정 성당 소식입니다. 한인 성당에서는 예비 신자를 모집합니다. 교리 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273-5501 또는 027-9422-185로 하시면 됩니다. 코리안 헬스 세미나 안내입니다. 한인을 위한 건강 세미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제는 미래에 받을 진료 및 간호에 대한 사전계획, 치매 예방 진단과 간호, 공공의료 서비스 자격으로 7월 28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4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문의 및 예약은 09-443-7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코리아 워킹그룹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대사모에서는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교인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자 7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티아타투 페닌슐라에서 있습니다. 하버뷰 오랑이히나 공원 파킹장에서 출발합니다. 문의는 09-301-0101로 하시면 됩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